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역에서 발생한 통근 열차 충돌 사고로 지금까지 한 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안 멜리 호보켄시 대변인은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해 승강장을 덮쳤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열차가 선로 끝에 있는 장애물에 충돌한 뒤 한 여성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열차는 승강장과 승객 대기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멈췄고 이로 인해 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호보켄시를 드나드는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로 구조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보켄역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수천 명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인도 육군은 29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있는 반군 용의자들을 정밀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군기지를 반군들이 공격해 인도군 18명이 숨진 뒤에 이번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군을 겨냥한 공격에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군의 람비르 싱 작전사령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서 암약하는 테러 분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싱 사령관은 이번 공습으로 테러 분자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테러 분자들이 인도에 침투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싱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번 작전을 파키스탄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군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9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는 적어도 다르푸르에서 30건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0명에서 250여 명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자문으로 참여한 화학무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거가 발포자나 수포작용제 등에 노출됐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화학무기의 사용은 전쟁 범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알레포에 대한 계속되는 공습으로 러시아와의 시리아 휴전 협상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런 말은 러시아 측이 알레포를 계속 공습하겠다고 밝힌 몇 시간 뒤에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동부를 시리아 정부군이 탈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편 한 유엔 관리는 알레포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특히 다친 사람들을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알레포 주민 수천 명이 내전으로 파괴된 도시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람지 에잘딘 람지 유엔 시리아 부특사는 알레포 내 식량 재고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유엔이 자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탱 아르상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28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에 부과된 금수 조치가 당시에는 정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투아데레는 선거로 국회와 합법 정부가 구성됐고 민주주의 제도도 실시하고 있지만 무기 없이는 군대를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아데르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국가적이고 전문적인 무장군을 재건하기 원한다며 이것이 자신들의 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필리핀 이민사회를 향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겠지만 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베트남 이틀 방문 일정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무역과 상업동맹을 수립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뒤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놀이기구가 잔뜩 있는 놀이공원에서도 단연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아마 롤러코스터라고 불리는 회전 관성열차일 텐데요.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가면서 긴장감을 즐기며 타는 이 관성열차가 앞으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전용 열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이 콩팥, 그러니까 신장 결석 환자로 하여금 관성열차의 제일 뒷자리에 타게 했을 때 64%의 사례에서 신장 결석이 콩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반면에 앞쪽에 앉았을 경우에는 17%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관성열차의 뒤에 타면 신장 결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 이후로는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결석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번 실험은 한 환자가 관성열차에 수차례 탑승한 뒤에 신장결석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듣고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소변 배출 방식이나 초음파로 결석을 잘게 부수는 방식, 또 마취 후에 결석 제거 수술하는 것보다 통증이나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모든 관성열차에서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에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라고 하는 특정한 관성열차에서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신나게 놀이기구도 타고요. 치료도 하고 일거양득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따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30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3도, 신의주 13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1도, 함흥 14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더 네 개의 노래입니다. My Sharona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모르라.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콩 주요 지역에서 우산을 들고 민주화 시위를 했던 이른바 우산혁명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진행한 현지 기념 집회 분위기 살펴보겠고요. 국제의원연맹이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정리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온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앞으로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 최대의 필리핀 주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이 하노이에서 수요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다음 주 시작되는 필리핀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점을 미국 측에 통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하지만 이 1951년에 체결된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존중해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다음 주 화요일 4일부터 9일 동안 필리핀 북부 루존섬에서 실시되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병력과 해군 특수전 대대에 또 필리핀에 주둔 중인 미 육군 특전사 요원을 포함한 미군 1,400여 명 그리고 필리핀군 500여 명이 참가해서 합동 상륙과 함포, 전차 실사격, 또 구조훈련 등을 진행하는 피블렉스 연례 합동훈련입니다.
예. 자,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중국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건 그들이 원치 않는다고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친미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 군대의 훈련과 무기 수급 등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 취임한 후 중국과 러시아로 이 무기 수입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전 정권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달 초 이 라오스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국가의 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의 정상회담을 취소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회의적으로 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취임 직후부터 마약 소탕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관련 혐의자를 발견하면 즉각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은 물론이고 일부 반군 조직에까지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재판 없이 직결 처형된 사람이 3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고요. 때문에 미국과 서방 사회가 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과 서방 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필리핀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요?
네, GMA 방송을 비롯한 이 필리핀 현지 언론이 전한 데 따르면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이 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이 필리핀 페소와 가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모든 걸 조작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경제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렸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도력에 이 불안을 느낀 국제 투자자들이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또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 페소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필리핀 정부 당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문맥상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순찰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달 초에 남중국해 공동순찰은 영내 불안정만 야기한다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합동훈련 중단 계획에 관해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얘기도 들은 바 없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필리핀과 굳건한 안보 동맹 관계를 맺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될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도 이 필리핀으로부터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죠. 우산혁명이 2주년을 맞았군요.
네, 2014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이 홍콩에서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 선거를 요구하면서 이 당국의 최루액 분사에 우산을 들고 맞선 우산혁명이 시작된 날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이 수요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시민 천여 명이 모여서 기념 집회를 열고 홍콩 당국의 전면 민주화 조치 수용을 촉구하는 발표문을 공개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발표문에서 홍콩 현지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게 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했고요. 중국 정부는 이 홍콩의 정치 행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2년 전 우산혁명에서 요구했던 행정장관 직선제 선거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 보통 선거가 아니고요. 이 홍콩의 선거 관련 규정을 정하는 중국 정부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 내년 3월에 실시될 이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 인정 조건에 관해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 추천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친중국 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게 확실시 되고요.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나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측의 입후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홍콩 현지 민주화 운동가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없이는 홍콩이 중국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그렇다면 이 중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홍콩의 행정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19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이 홍콩의 관할권을 돌려받으면서 이른바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제도, 그리고 항인항치, 홍콩 현지인이 홍콩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어기고 홍콩 현지 문제 간섭을 늘리는 걸로 민주화 진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그 핵심 수단으로 민주화 세력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제도 아래서는 홍콩 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할 행정장관이 아니라 중국을 대신해서 주민을 감시하고 억압할 총독이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홍콩 민주화 측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실시될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홍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2년 전에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초 중국 정부가 연임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렁추닝 현 행정장관이 다시 선거에 나서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홍콩 현지 언론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 주민투표로 선출하게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렁추닝 행정장관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연임이 이뤄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여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계에 진출했는지를 정리한 통계가 이번에 발표됐다고요?
네, 국제의원연맹이 목요일 흥미로운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이 회원 국가별로 여성 국회의원들의 수를 정리해서 비율을 매긴 겁니다.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이 하원 의원 수를 따져서 193개 나라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예. 자, 어느 나라의 그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가장 높았는지요?
예, 나라별로 볼 때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의외로 이 아프리카의 루완다였습니다. 총 80개 의석 가운데 여성이 51석을 차지해서 63.8%의 높은 비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밖에도 42.7%의 여성 비율을 보인 세네갈이 6위, 41.7%의 나미비아가 11위에 오르는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이 많은 곳 유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여전히 유럽이 강세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보여온 북유럽 국가들이 41.1% 여성 의원 비율을 기록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국가별 통계에서 보면 스웨덴이 5위, 핀란드가 10위, 아이슬란드가 공동 11위에 오르는 등 이 지역 국가들이 상위권에 집중 포진해 있고요. 이어서 27.7%를 기록한 미주 지역과 23%의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뒤따랐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조금 못 미치는 19.5%로 18.4%를 기록한 아랍 국가들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밖에 국가별 순위를 좀 살펴볼까요?
네. 여성 의원의 비중이 23.6%에 이른 중국이 전체 73위였고요. 19.4%의 미국이 97위, 17%의 한국이 109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16.3%로 파악돼서 116위에 올랐고요. 일본은 9.5%에 머물러서 157위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이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난 웰스파고 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주립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도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정치인들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군요.
네, 수요일자로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존 워너 전 연방 상원의원이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건데요. 워너 전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이 5차례 버지니아주를 대표했습니다. 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가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이 클린턴 후보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너 전 의원은 수요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클린턴 후보 지지 집회에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냈던 이 워너 전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군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워너 전 의원이 새롭게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워너 의원 말고도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클린턴 후보 지지를 밝힌 사람들이 꽤 있죠?
네. 레리 프레슬러 전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 언 칼슨 전 미네소타 주지사, 리차드 현 연방 하원 의원,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씨 등이 있고요. 또 대변인이 공식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이 조지 H.W. 부시 41대 미국 대통령도 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여온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수요일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댈러스 모닝뉴스와 휴스턴 크로니클 등 이 다른 보수 언론 역시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언론사는 없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아직 주요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트럼프 후보 대신에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죠. 이 한편 클린턴 후보는 수요일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이 선거 유세를 벌였는데요. 유세장에 모인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next 40 days will determine the next 40 years. So I'm going to close my campaign the way I started.
네, 앞으로 40일 동안이 다음 40년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어린이들과 미국인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동안 삶의 이유로 삼았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를 사명으로 삼고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최근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 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소식 살펴봤고요. 트럼프 후보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같은 날 2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폴란드계 미국인 모임에서 연설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폴란드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에 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And now they're calling me Mr. Brexit. Because in a way we're very similar to what happened over there.
네, 트럼프 후보는 미스터 브렉시트, 브렉시트 씨라는 별명을 얻었다면서 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길 바라고 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으려 한다는 점,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브렉시트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정치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은 지난 월요일에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 또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 등을 클린턴 후보가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반응이죠?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이 세금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격했는데요. 이 세금을 그동안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재산이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해왔는데요.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수요일에 발표한 기사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의 재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예, 훨씬 못 미친다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네, 포브스지는 트럼프 후보의 재산 가치를 37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100억 달러의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특히 포브스는 2015년 이후에 이 트럼프 후보의 개인 자산이 8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1년에 8억 달러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네, 뉴욕의 이 부동산 시장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 하면 부동산 재벌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트럼프 후보는 호텔과 카지노 같은 이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최근 트럼프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28개 건물 가운데 18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트럼프 후보 개인의 이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자신이 돈이 매우 많다고 내세우면서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경제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웰스파고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허위 계좌를 연 사실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스탐프 웰스파고 은행의 이 최고 경영자 CEO가 목요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웰스파고 사태와 관련해서 이 스탐프 최고 경영자를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스탐프 씨는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자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스탐프 최고 경영자 앞서서 상원 청문회에도 출석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스탐프 최고 경영자는 상원 청문회에서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탐프 최고 경영자는 목요일 하원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 소액거래 업무 담당자들을 교체하고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판매 목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웰스파고 은행의 허위 계좌 파문이 처음 불거진 게 이달 초죠.
맞습니다. 이 웰스파고 은행의 직원들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이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도용해서 이 허위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 허위 계좌의 수가 최대 200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은 이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허위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 수수료나 이체금을 걷어들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허위로 계좌를 만든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이 웰스파고 은행에 대한 징계도 취해졌죠?
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웰스파고 은행에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연방통화감독청에 이 3,500만 달러,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관련 직원 5,300여 명을 해고했고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스탐프 최고 경영자에게 주기로 한 주식 지급분 4,100만 달러를 몰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올해 대통령 선거의 화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공립대학 무료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젊은 층에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립대학 등록금보다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기관 뉴 아메리카가 어제 이 어린이집 비용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4살 이하 자녀를 온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드는 비용이 이 주립대학 등록금의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1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또 미 인구조사국의 자료, 어린이와 노인 등을 돕는 온라인 기업 케어닷컴의 자산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네, 자녀 한 명당 평균 약 $9,600가 든다고 하는데요. 중간소득 가정의 수입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주립대학 등록금 평균은 $9,410입니다.
네, 미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수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되죠?
네, 현재 5살 이하 미국 어린이들 가운데 약 1,200만 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 말고 집에서 보모에게 맡기면 돈이 더 든다고 하던데요.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간 평균이 $28,0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의 2배가 더 넘는 건데요. 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 중서부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 한 해 평균 $28,000가 드는 것으로 나왔고요.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33,000로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생활비가 비싼 대도시 지역에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군요.
네.
자,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질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또 자녀를 둔 부모가 져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나온 반면에 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거의 빈곤선에 가까울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서 이 교사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VOA 직원 가운데서도 가끔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회사에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어린이집의 높은 비용이나 또 질적인 문제, 미국 노동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집에서 일하는 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예 또 일을 그만두고 아이 돌보기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미국 노동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네. 자,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대통령 후보들도 이 자녀 보육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주 전에 보육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임산부에게 6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2주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소득의 10% 선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입니다. 9월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Septemb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일렉토럴 컬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컬리지라고 하면 보통 대학을 떠올리지만 이 일렉토럴 컬리지에는 교수도 학생도 없습니다. 물론 대학을 지칭하는 것도 아닌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바로 일렉토럴 컬리지 선거인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가운데 하나인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meeting in joint session to verify the certificates and count the votes of the electors of the several state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13년 1월 4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반 투표는 전해인 2012년 11월에 이미 끝났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확인하고 공포하는 순간은 바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현장인데요. 이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이자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누군가요?
영어로 Electoral College라고 하는 선거인단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셈인데요. 일반 유권자의 뜻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투표를 함으로써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겁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각 주를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 선거인단이 구성됐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은 미합중국, 즉 여러 주로 구성된 나라지요. 아무리 인구가 작은 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또 다수 득표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큰 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할 수 있다 보니 선거인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950년부터 선거인단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에이미 번크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법률정책국장은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Generally, there are people who are very active in their political parties within their states.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당원으로서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뽑힌다는 건데요. 연방 상하원이나 정부 관리 등 정치인은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나요?
각 주에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의 연방 상원의원 2명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할당되는 연방 하원의원을 더한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연방 하원의원이 53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는 상원의원 수 2명을 포함해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반면 인구가 적어서 하원의원이 1명에 불과한 알래스카나 몬태나주는 선거인단이 총 3명이지요. 미국 50개 주 전체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선거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뉘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민투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국민선거가 있고 다음 달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열립니다. 11월 선거가 끝나면 주지사는 해당 주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 선거 결과를 담은 결과 확인증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이 모여서 이 결과 확인증을 토대로 자체적인 선거를 하게 되죠.
So this is a meeting of the presidential electors as they officially cast Maryland's electoral votes for president.
지난 2012년 12월 17일에 열린 메릴랜드주의 선거인단 투표 현장 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승자 독식지인 메릴랜드주는 선거인단 10명 전원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투표 확인증에 담겨서 의회와 국민문서기록관리청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바이든 부통령은 각 주에서 전달된 투표 확인증을 공개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일반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배정되고 또한 선거인단은 당원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하지만 몇몇 이 박빙 승부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후보 사이의 대결이었던 지난 2000년 대선입니다.
George W. Bush of the state of Texas has received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71 votes.
2000년 대선 이후 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결과를 발표하는 엘고어 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플로리다 주와 같은 경합주에서 패했고 또 그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을 부시 후보가 모두 가져가면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죠. 미국 역대 선거에서 이런 일은 모두 네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도 워낙 박빙이다 보니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선거인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you? 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learn a very interesting American English phrase. That phrase is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you? Let's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제가 Johnny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A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No wonder.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You're right. I won't let it bother me.
Johnny가 화가 많이 나 보여서 제가 Johnny에게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Johnny,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Johnny가
Ug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아유, 더 이상 못 참겠어.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내 동생이 자기 친구들 만난다고 허락도 없이 내 차를 몰고 갔어.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내가 오늘 차 정말 필요했었거든. 이라고 불평합니다. 제가
No wonder.
어쩐지.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라고 말했죠. 오늘의 표현, What's eating you? 꼭 알아두시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A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No wonder.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You're right. I won't let it bother me.
Today's phrase is, what's eating, E-A-T-I-N-G, eating you? What's eating you? Be mindful that this phrase has a question mark at the end. This phrase, what's eating you, is used to ask why someone seems down, annoyed, or upset. What's eating you? 에서 eat, E-A-T, eat는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at's eating you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왠지 속상해 보이거나 안 좋은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What's eating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ting 대신에 bothering이나 upsetting 등을 쓰기도 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A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No wonder.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You're right. I won't let it bother me.
So remember that the phrase,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you is used to ask why someone seems down, annoyed or upset. What's eating you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무슨 일 있어? 라는 뜻이죠.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에 근거해 식량을 나눠준다는 의혹에 대해 짐바브웨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했고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를 환영합니다. 짐바브웨에 대한 가장 큰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는 미국의 식량 지원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 국제개발처의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지적은 없었지만 미국은 지원이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조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가뭄 피해를 입은 짐바브웨에 즉각 식량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세우기 위해 미국 정부는 2015년 6월 이래 1억 1,7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국제개발처 식량 지원의 대부분은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짐바브웨 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적시된 지역 중 세계 식량 계획이 활동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민간단체인 월드비전에 장기 식량 안보 활동 인슈어를 통해 비키타 지역에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관리 감독 장치가 있어 사기나 남용 사례를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도 미국이 지원한 식량의 전용이나 분배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압력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식량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량은 포장에서부터 다른 곳에서 오는 식량과 차별화됩니다. 포장에 미국 국기와 국제개발처 표식이, 국제개발처는 또 모든 식량 지원을 세계 식량 계획을 비롯한 구호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고 식량은 중개인 없이 바로 수혜 대상에게 전달됩니다. 국제개발처와 협력기관들은 식량 지원을 주의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게 수혜자를 선정했는지 점검하고 식량의 원활한 분배를 보장하며 분배 이후에도 정해진 수혜자가 실제로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수혜 대상이 불만과 우려 사안을 직접 혹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식량 분배 장소에는 제안서를 넣을 수 있는 상자가 있고 안내원들도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정치적 색깔이나 지역적 출신을 떠나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과 관련해 정치적 전용 가능성을 적극 조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